우리가 욥기 공부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제가 인용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4절일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42장이나 길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고통, 고난, 슬픔,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가? 누구나 겪는 이런 고통,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면서 참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욥기 가서 보니까 마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어떻게 돼요? 패망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한 6천 년 동안의 그 인류 역사 여러분 가서 보세요. 마귀가 다 이기는 것 같은데 우리 모든 것이 기록이 된 요한계시록 19장, 20장 가서 보니까 결국 마귀가 붙잡혀서 무적행 속으로 들어갔다가 맨 마지막에는 불호수 속에 영원 무궁토록 들어간다고 하는 이 승리의 아름다운 그런 기록이 이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욥과 그의 세 친구, 그 다음에 또 젊은 친구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입을 하시면서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사람들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성경은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 착하고 옳고 정의만 행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더 악한 일을 많이 한단 말이죠.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죄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욥을 정죄하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 친구들이 죄가 있고 사실은 욥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만한 그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화해를 청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욥이 이들 위해서 헌물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이 세 사람이 용서받는 이런 아이러니가 이 성경 안에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빌닷 이야기인데 제가 착각을 하고 소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이 아 그거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데 뭐 그렇게 그냥 그대로 두고 잘못했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는 소발 이야기가 아니라 빌닷과 그 다음에 욥의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가 이제 소발과 그 다음에 욥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쭉 가서 보면 나이 순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이제 소발이 이제 등장을 해서 욥과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욥에게 이렇게 반박하는 그 내용이 11장에 20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이 길질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두 사람이 다 이야기한 거 그거 또다시 얘기하는 거니까 말이 길지 않은데 표독스러워요. 말이. 말이 이렇게 길지 않은데 그 안에 짜증이 들어있고 화가 들어있어요. 그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화를 안 내면 사람이 아니에요. 화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시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야 돼요. 다만 화를 낼 때와 내지 않을 때를 구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어때요? 말 그대로 그냥 처절하잖아요. 만신창이잖아요. 지금 쓰레기 더미에 지금 앉아있잖아요. 집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그 친구를 보고 지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그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소발이 11장 20절에 걸쳐서 욥을 이제 논박하는 내용이 그 안에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그 앞에 나왔던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빌닷의 그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1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에 많은 말에 대해 대답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쏟아놓느냐. 예, 말로 가득한 사람이 의롭게 되겠느냐. 그럼 왜 이렇게 말을 쏟아놓느냐. 여러분, 답답하면 말을 쏟아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욥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땐 헛소리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부부 생활을 하든지 아이들과의 무슨 관계를 맺든지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맺든지 할 때 무슨 어떤 억울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 말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말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 안 되고 그렇게 말을 쏟아내는 그 심정,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을 쏟아놓을까? 그렇죠? 여기에 초점을 두면 욥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욥의 말에 이게 듣는 거를 그걸 아예 포기를 하고, 욥은 죄인이고 본인들은 의인이다. 여기 이제 사로잡혀서 지금 욥을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3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욥이 처절한 상태에 있는데 내 거짓말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했는지. 지금 욥이 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조롱할 때. 지금 욥이 진지하게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거짓말한다 그러고 조롱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4절에 가서 보니까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또 갖다 붙입니다. 내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주의 눈에 깨끗하나이다라고 욥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사악하지 않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에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 죄인임의 사실이지만, 이런 상상도 못할 이와 같은 일, 자녀들이 다 죽도 아내가, 그렇죠? 나를 배반하고 저주를 하고, 심지어 내가 당해서는 안될 이와 같은 엄청난 종기가 이렇게 내 몸에 생겨서, 기와장으로 북북 이렇게 몸을 긁고 있고, 자기 집에도 살지 못하고 좀 쫓겨나서 지금 저 동네 밖에 지금 거하는 이런 거. 이 정도의 심판 받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지금 욥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아주 욥의 가르침이 순수하고, 나는 주의 눈에 정말 깨끗해서 죄가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말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 문제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자꾸 했을 거라고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지금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고 하는, 특별히 부부 싸움을 할 때, 부부가 다툴 때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툴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한 얘기까지만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한술더 뜨고, 한술더 뜨고, 한술더 떠서 하지 않은 것까지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이제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발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5절에서 12절에 너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내가 사람들 가르치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너비, 깊이, 높이 이런 거 내가 전혀 모른다. 8절, 9절에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또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그것의 한계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은데, 내가 말하는 걸 내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는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너는 다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너비와 저 밑에 있는 깊이,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높이까지 나는 다 아는데 너는 모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욥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세 사람을 책망하면서 이세 사람이 죄가 있어서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세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 욥기 후반부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욥이 죽을 적인데 이 사람이 또 와서 욥을 자극하는 거예요.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런즉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내 불법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게 취하시는 줄 알지니라. 지금 아이들이 다 죽고 재물 다 잃고 지금 종기가 이렇게 생겨갖고 죽을 지경이고 아내가 저주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랬는데 이게 원래 더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요만큼 요거 봐주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야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친구들이 본인들은 옳고. 앞에 있는 욥은 정말 옳지 못하고 죄인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여기에다가 한술더 떠서 더 크게 말 그대로 너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있지 않냐. 11절에 그분께서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고 사악함도 보시나니 그런지 그분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냐. 사악한 자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고 의인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12절에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날지라도 허망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자 한다. 여러분, 들나귀 새끼까지 태어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어리석단 말이에요. 어리석어요.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지금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지혜로운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앞에 사람을 이렇게 놓고 말을 빙빙빙빙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렇죠? 이러면서 사람을 지금 놀리고 있으니 욥이 이런 친구의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뭐예요? 13절에서 20절에 아직 희망이 좀 남아있으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13절, 14절에 만일 내가 내 마음을 예비하고 그분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 때내 손에 불법이 있든 그것을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내 장막들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해라. 계속 세 명이 똑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주는 거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사악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면 15절에 그렇게 하면 내가 흠없이 내 얼굴을 들수 있다. 그렇죠? 17절에 내 일생이 대낮보다 더 밝게 된다. 그 다음 19절에 내가 누워도 아무도 너를 두렵게 하지 않을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길 테니까 죄를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죄를 졌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즉그 얘기하는 거거든. 욥이 들었을 때는 내가 이런 심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악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제가 그거보다 훨씬 더큰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하나님하고 마치 무슨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딜을. 제가 엄청나게 죄를 졌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들 간에 갈등도 있고 다 그래요. 이게 어떨 땐 정말 버선목이라 이게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내 양심을 한번 가셔서 한번 쫙 양심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이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여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 명백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은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짓지도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는 20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눈은 쇠하여 그들이 도망하지 못하리니 그들의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과 같으리라. 지금 복수를 썼어요. 왜냐하면 욥에게 직접 얘기하긴 그러니까. 그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바로 이 사악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게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앞에 얘기했던 엘리바스, 빌닷하고 똑같은 이야기, 죄가 있으니까 내가 이 모든 심판을 당하는 거고, 결국 내가 살펴보니 너는 사악한 자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사람이 변화가 안 생긴다는 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자체가 뭐 어떤 특별한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나타난 거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동정심의 말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 그렇죠, 옳은 말이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우리 부부 관계, 우리 부모 자식 관계, 우리 옆에 있는 그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거 이야기할 때좀 기억을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는 자들하고 같이 울어주고, 예? 기쁨 있는 자들하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세 번을 하나님이 연거푸 보여주세요. 이게 끝난 다음에 두 번이 더 나옵니다. 엘리바스하고 그 다음에 빌닷까지 해서 총 5번의 논쟁이 나오는데, 소발은 이제 할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안 나오고, 엘리바스하고 그 다음에 이 빌닷 이야기하는 것까지 나와요. 이제 지금 세 번을 살펴봤어요. 이세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리다. 이걸로 단 인간 사회, 또 이렇게 친구들 간의 우정, 이런 게 유지가 될수 없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자그마치 세 번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100% 옳고 저 사람 100% 틀리다. 이걸 대해서는 갈등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욥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자그마치 세 사람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욥이 이번에는 이렇게 논증을 하는데 자그마치 세 장에 걸쳐서 논증을 해요.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지금 소발이 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13장, 14장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소발의 그두 번째 주장 중에 하나, 두 번째 주장이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넌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여기 12장에서는 욥이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절에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구나.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으리로다.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이나 명철하며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딨냐 지금 이야기하면서 소발이 내놓은 두 번째 주장, 너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다. 이거를 지금 반박하기 위해서 12장 내내 어디까지? 25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가.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이 보편적인 진리. 너희가 이야기하는 건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 그 수준은 나도 이미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다. 지금 그거를 이 12장에서 욥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제 욥이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마.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게 응답을 하신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극심한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어떤 죄인의 말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욥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가 자기 이웃에게 조롱을 당하는 처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곧바른 의인이 비웃음을 받아 조롱을 당하는 거다. 아무리 못해도 내가 너희보다 못하겠느냐. 욥이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자기 발로 인해 미끄러질 자가 편안히 거하는 자의 생각 속에서 멸시받는 등불같이 되었다. 여러분 등불 이렇게 켜놓고 있다가 나중에 뭐 기름을 채워놓으면 기름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면 등불이 이제 어떻게 꺼질락 말락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멸시받는 등불이에요. 근데 욥이 그 친구들에게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편안히 거하는 자의 생각 속에서, 다시 말해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요만큼이라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전혀 못하고 있어요. 욥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이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니 말 그대로 자기 자신들은 저 고상한 천국에 살고 있고 이 욥 이 사람은 지금 거의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이런 존재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면 이해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피상적인 이야기 이런 걸로 해서 뭘 자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 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주장은 틀렸다는 사실을 내가 알려주겠다.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 욥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강도들, 세상에서 악한 자, 일하는 사람들 너희들 보지 못했냐?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아들, 딸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의 사업이 잘 되는 거 너희도 다 보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악한 자는 사업이 안 되고 그렇죠 자녀도 안 되고 모든 일이 다 안 된다 하는데 세상을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의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강도질하고 그렇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너 눈으로 보지 아니하느냐. 지금 욥이 이 사실을 지금 들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꼭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 그 일당을 가서 보세요. 저렇게 사악한 자가 없는데 너무 많이 먹어갖고 130kg더라고. 이제 한 5년 있으면 그냥 자연으로 죽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욥이 말한 게 틀립니까?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경우가 많고 야 저건 정말 죽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고 그렇죠? 집안도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성폭행 이 미투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노벨상을 타겠다고 하던 고은이라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하고 50년간 친구로 지냈던 이윤택이라는 사람, 충남지사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던 안희정이라는 사람,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나오겠다고 한 정봉주라는 사람, 다 지금 미투 사건 때문에 결국 성폭력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게 됐습니다. 참 불쌍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울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성폭력이 생겼다 이거 신문에 납니까? 안 나죠? 왜 이렇게 신문에 크게 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고상하고 나는 정의롭고 나처럼 공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지금까지 떠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보통 우리 같은 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추악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미투 사건이 생기지 않았으면 여기 있는 그대로요 악한 자들의 장막이 잘 되고 강도질하는 자들, 위선 부리는 자들 그렇죠? 이게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어떻게 하여튼 사람의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완전히 본질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우리 신약시대 성도도 한번 가서 에베소서 1장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걸 증명해서 보일 수 있는 건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정말 주변에 있는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보니 정말 저 사람들 잘 되는구나.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시고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죠, 물질에 복을 주시는 이와 같은 땅의 백성을 향한 그런 복의 내용이 구약성경에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성경 가서 보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땅의 복을 받습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정말 잘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믿음 가진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데 아내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고 예, 가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은 우리 특별히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적으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을 주셔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무슨 번영신학을 해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 뭐 100% 잘 된다고 하는 거 지금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꼭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렇죠? 만족함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노심초사하면서 이 아이들이 바르게 되고 있는가 살펴보고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소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11장 그 7절 9절 가서 보니까 내가 조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여기 12장 7절에서 11절에 욥기에 나오는 또 위대한 말씀을 욥이 또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에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이 땅, 지구, 이 지구에게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이 지구가 너를 가르치리라. 그것도 안 되면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여기 저 공중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저 밑에 바닷속에 있는 거, 심지어 이 땅 이런 거,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거, 이런 것들을 가서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가만히 봐라. 주의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 손에 있느니라.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느냐.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 여기 가서 보니까 9절에 이 모든 것을 통해 주의 손이, 여기 주가 진하게 고딕으로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욥기에 단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지금 욥이 지금부터 4천여 년에 살았어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지금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안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니 욥이 정확히 지금 하나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나와요. 욥기에 이 주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사실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여긴 말씀 그대로 이제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번에 시애틀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조금 좀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시애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아이들 있는 집을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이렇게 개천들이 있더라고요. 개울이 쭉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어요. 뭐라 붙어 있냐? 연어가 회귀하는 그런 개천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연어가 이걸 쭉 따라서 이제 올라온다. 개천이 이것뿐이 안 돼요. 이것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연어. 네, 그래서 연어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연어는 이렇게 민물, 강이나 이런 시내 이런 데서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가 되면은 1년 동안 강에서 살다가 바다로 내려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실개천 이런 데 거기에서 살다가 1년을 그러다 이제 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내려간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년이나 3년이 지나서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이걸 쭉 따라서 바다를 따라 쭉 와서 자기가 살던 어디로 올라와요? 그 실개천 거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쯤 오냐? 6월쯤에 오니까 그게 가장 많은 데가 시애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알래스카.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알래스카 이렇게 가서 보니까 뭐 연어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어디예요? 저쪽 강원도에 남대천 여기다 연어 알을 갖다 해서 이렇게 뿌려놓고 이게 치어가 돼서 자라니까 어떻게 돼? 3년 지나면 꼭 어디로 와요? 남대천으로 온다고요. 시애틀로 안 갑니다. 여기 남대천에서 풀어놓은 건꼭 남대천으로 오고 시애틀에서 풀어놓은 건꼭 시애틀로 가고 알래스카에서 풀어놓은 건꼭 알래스카로 가요. 어떻게 완벽하게?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설계를 해 놓으셔서 그래서 어디서 이게 처음에 알을 낳고 그래서 새끼가 돼서 그 강물에서 살았는지 하여튼 그거를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죽을 때 되면 꼭 거기로 올라옵니다. 얼마나 완벽해요 그 디자인이.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그러니까 여우비 물고기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자, 두 번째 얘기 이렇게 딱따구리가 있어요. 이제 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광릉 수목원이나 이런 데 가면 큰 악새 이런 게 있는데 다 딱따구리 종류예요. 머리로 나무를 쫙 갖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 벌레를 이제 잡아먹는 거죠. 전 세계 한200 종류가 있습니다. 200 종류. 그런데 이 딱따구리가 이렇게 해서 막 머리로 쪼잖아요. 1분에 100회 이상, 1000번까지도 쫀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2,000번을 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리로 갖다 한번 벽에다 한번 헤딩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한번 해보세요. 죽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안에 충격 흡수 장치가 딱그 안에 들어있어서 뭐만 번이든 10만 번이든 죽을 때까지 수천만 번을 갖다 쏴도 안 죽어요. 뇌가 멀쩡해요. 어지럽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 짐승들 한번 가서 보고, 새도 한번 가서 보고, 물고기도 한번 가서 보라.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신 그 사실, 짐승도 다 아는데 사람이 그것도 모르느냐. 지금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도마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싱가포르 이런 데 가면 개코 도마뱀이라는 게 있어요. 개코. 저도 옛날에, 저쪽, 미국의 서부 지역에 갔더니, 이렇게 모텔에 이렇게 누워 자는데, 도마뱀이 막 붙어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도마뱀. 싱가포르에 가면 특별히 한 12cm 정도 되는, 무게가 40g 정도 되는 도마뱀이 이 천정 위에 그냥 막 이렇게 붙어서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붙어 다니면 중력에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이 이게 발, 이렇게 이 손하고 발하고 갖다 붙인다고 이게 여러분 붙습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 개코 도마뱀은 천장에 가서 이렇게 다니는데도 전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참 이상하다. 뭐가 도대체 있느냐 하고 개코 도마뱀의 이발 있는 데를 가서 현미경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길이가 한 12cm 정도 되는데 발바닥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지름이 5 내지 10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길이가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강한 털이 사람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털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어느 정도가 들어있냐? 1mm, 1mm. 아시죠? 얼마나 작은지. 그 안에 5천 개 정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도마뱀 발바닥이 있으면 발바닥이 우리가 볼때 그냥 발바닥인 것처럼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가서 보면 조그맣게 생긴 이런 털이 그 안에 1mm, 1mm 안에 5천 개가 들어있는데 이 털이 그냥 털이 아니에요. 털 끝이 섬모라는 걸로 돼 있어갖고 얘가 가서 이걸 쫙 갖다 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공기가 옆으로 쫙 밀려나가면서 진공이 되는 거예요. 진공.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놓으면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접착력이 생기는 이와 같은 이 도마뱀이 개코 도마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접착력이면 4kg까지도 붙인다는 거예요. 4kg.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공과대학이 있어요. 그 공과대학 이름이 랜슬러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RPI라고 유명한 그런 그 대학이 있어요. 아니죠. 도마뱀이 어떻게 저렇게 접착력이 강할까? 저런 걸 좀 잘 이용을 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이 도마뱀보다 네 배나 더 많은 이 마이크로 나노 이런 성분들을 사용해서 접착 테이프를 발명을 했어요. 그 접착 테이프 이름이 개코 테이프예요. 개코, 예, 도마뱀에서 나와서 이름이 개코 테이프예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반도체 이런 거 할 때 뭐 들어 올리고 먼지 같은 것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엄청난 무게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예, 무중력 상태 연구도 하고 하는 이런 데 사용되는 게 개코 도마뱀 원리입니다. 자, 제가 하늘에 날아는 새 얘기도 했어요. 도마뱀도 했어요. 물고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또 뭐라 그래요? 땅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지구한테. 지구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너 어떻게 그 거리가 딱 태양하고 이렇게 딱 요 거리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 이게 조금만 더 태양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타서 죽습니다. 그렇죠?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땅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 거리가 딱 이렇게 돼갖고 사람이 살 수 있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땅한테 또 물어보라는 거예요. 온 우주 공간에 이렇게 산소가 있고 물이 있는 별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40km, 50km 저 위로 가면 성층권이 있어요. 성층권에는 뭐가 있어요? 오존층이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40km, 50km 그 위에 지구를 싸고 있는 동그란 주머니가 있어요. 그게 성층권 오존층이에요. 오존층의 두께가 3mm 정도가 돼요. 이 오존층이 없으면 태양에서 오는 이 자외선, UV, 자외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묘하게도 그 40km 그 상공에 전체 지구를 이렇게 싸고 있는 오존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고기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짐승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심지어 땅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라. 도마뱀한테도 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권능과 권한이 있으신 분인가. 그래서 11절에 여러분 음식이 맛이 있냐 없느냐 뭐로 알아요? 입으로 이게 먹어보면 알듯이 말들을 시험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뭘 귀를 통해서 말이 이렇게 들어오면 시험을 해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보는 거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마시는 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가지고 음식의 맛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듯이 이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말들을 잘 시험을 해서 옳은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것은 좋다고 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아닌 것은 버려야 된다고 지금 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짐승들도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원숭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유명하다 그러고 과학한다 그러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할아버지는 원숭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 그래요. 가서 물어봐요. 예, 옛날 우리 조상이 다 원숭이라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나치에 괴벨슨가 누가 그랬죠? 예, 거짓말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더 잘 믿는다. 크면 클수록 잘 믿는 거야. 조그만 거짓말은 잘 안 믿어. 여러분 원숭이에서 어떻게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존귀한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짐승과 같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생명체는 꼭 생명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너무 간단한 거예요.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변한다.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메바에서 나중에 사람이 된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자가 하버드 대학 어딜 다녔어도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세상이 지금까지 종이 변한 게 어디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진리의 영을 소유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세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든가, 그렇죠? 종교 통합을 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든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정부가 옳다고 주장을 한다든가, 인민민주주의 연방제 한다고 하는데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옳습니다 하고 이거 한다는 거, 그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있으면 입으로 음식을 시험해 보듯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매체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시험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존귀함이 들어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욥이 1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많은 날을 산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참 오랫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당하는 이 일, 이 답답한 일, 이런 거 누가 판단해 주지 않겠느냐. 욥이 답답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13절에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다. 사람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없다.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셔서 14절, 15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허무시면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느니라. 보라, 그분께서 물들을 막으시면 물들이 마르고 또한 그분께서 물들을 보내시면 물들이 땅을 뒤엎느니라.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천재지변, 우박이든 지진이든, 그렇죠, 홍수든 해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지금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하고 16절에서 25절에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가서 보니까 힘과 지혜가 그분께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네, 속는 자와 속이는 자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좋은 자들, 뭐 이렇게 좋다 그러고 지혜롭다 그러고 해서 뭘 이렇게 내놓는 이런 모든 사람들, 이들 하나님이 노략도 하시고, 18절 왕들의 결박을 풀어도 주시고 그들의 허리를 줄로 동이기도 하시고 통치자들을 노략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21절에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아 부으시기도 하고 강력한 자들의 힘을 약하기도 하시고, 예, 어둠 속에서 기쁜 것들을 찾아내시고 사망의 그늘을 빛으로 끌어내시며.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의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 가서 보니까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시며 땅에 있는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의 마음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까지 다 이렇게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그렇게 만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왕국의 권세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에서 빼앗기도 하고, 그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여러분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김정은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지금 달려있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김정은이 트럼프와 5월에 회담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국내 언론들이 와, 정말 이 정부가 엄청 잘한다고 그러죠. 막 띄우고 그러는데 여러분, 북한에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북한, 이게 엄청난 뉴스면 북한에서 지금 난리를 쳐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언론 뉴스를 가서 보시면 언론 뉴스의 내용이 뭐야? 아주 차갑고 싸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환희를, 이거 아니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태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이 뭡니까? 25년 동안 속았기 때문에 이제 또 안 속는다. 안 속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뭘 이야기한 거냐? 5월이 마지막이라고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최후 통첩.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미북 회담 카드는 김정일, 김정은 일당과 주사파 세력의 독배가 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이게 벌써 어제 그저께에서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 트럼프 한 이후에 곧바로 펜스 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국의 입장은 초지일관 똑같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이런 단어를 이제 인터넷이나 보시면은 최소한 좀 아셔야 돼요. CVID라고 하는 게 있어요. CVID. 비핵화를 하는데 CVID 조건에서만 비핵화를 한다. 지금 미국이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C는 complete, 완전하고, 그 다음에 V는 verifiable, 미국이든 국제 원자력 협회 거기 가서 보면 분명히 없앴구나, verifiable. 그 다음에 세 번에 irreversible, 지금까지 한다 뭐 여태까지 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되돌려 갖고는 지금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비가역적으로 도저히 다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 비핵화래야만 그래야 회담에 응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어저께 곧바로 또 백악관 대변인, 샌더스 대변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회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5월까지 회담을 하려면 첫 번째 NPT에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핵 확산 금지 조약, 거기에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 네, 곧바로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 해야 되고, 모든 핵무기 어디 있는지 다 내놔야만 그래야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김정은에게 엄청난 독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제 승량이들 다 잡아 죽이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핵무기를 다 내준다고 하면 북한 내부 체제에 엄청난 동요가 이제 생길 거고, 반대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거짓말로 미국을 또 속이려고 그러면 미국이 절대 안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까지 가졌던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를 만난 거예요. 가장 큰 호재. 그 호재가 뭐예요? 이제 비핵화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북폭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 하면 이제는 전쟁을 일으켜도 다 명분을 지금 쌓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비핵화 하는데 돈 안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 돈은 미국이 줍니까? 대한민국이 줍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도 미칠 것이 없는 장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비핵화는 한다 그러지? 거기 필요한 돈은 대한민국이 주는 거지. 그렇지, 뭐 미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 하면 가서 북폭을 해서 끝내면 끝나는 거고,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김대중 정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있었어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 속으면 속인 자가 나쁘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자가 미련한 거고, 세 번 속으면 속은 자도 공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지금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이 백성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저 김정은이 마음 돌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걸 통해서 자유롭게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길 마련하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사랑 침례교회 4,500명 여기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70년간 하나님이 은혜롭게 정말 비상한 것과 같은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 먹여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들어주셨구나. 그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인정해야 돼요?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김일성 주사파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I'm sorry. I feel very sorry. 예,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 지키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신교육 시키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거 해온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 하나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먹고 사는 거 다 잘하면서 북한에 저 굶어 죽어가는 2,500만 그 동포의 그 아픔, 요비 당하는 그런 아픔 이 세 친구가 겪지 못했잖아요. 전혀 동감하지 못했잖아요. 저 2,500만 우리 동포가 겪고 있는 저 아픔, 저와 여러분이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느껴봤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I am very sorry.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화평을 허락해 주셔서 악한 자들이 어떻게 악한 계략을 꾸미다 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나라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유지가 되면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온 세상 마지막 끝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짐승들도 다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도 개도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개처럼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동물이 없거든요. 짐승도 다 압니다. 배은망덕하면 망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들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